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한 페이지를 읽을 뿐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내 몸이 우주의 일부임을 느꼈다. 땅 위를 걸으며 대지와 하나됨을 느꼈다. 방랑이야말로 내 삶의 본질이며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도 느꼈다. 편견과 편협과 고집스러움이 여행을 통해 치유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여행이 가져다 주는 우리 마음의 치유법 많죠,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아주 많아요.
선생님, 어느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셨어요?
몽골에서 말을 탈 때 아주
어머.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해보셨어요?
그럼요. 맨 처음에는 첫날은 걸어 다니고,
네.
둘째 날은 덜커덕덜커덕 이제 뛰고, 셋째 날이 되면 네 발로 뛰는 거예요. 네 발로 말이 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그럼
머리털을 예. 뒤로 날리면서 네. 쫙 초원을 달리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의 이 몽골 제국 느낌이
확 들어오죠, 지금. 그게 오버랩이 이렇게 탁 되면서. 좋아야죠.
여러분들 고전 읽기 함께 하시면은 마음을 들뜨실 수 있어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 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전시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네 번째 작품 연극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긴 세월 네. 지났습니다.
예.
2주.
네. 여행의 끝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섭섭해요.
그래요? 그럼 또 방랑자처럼 떠나시면 되죠, 뭐.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젊은 기타리스트죠. 요즘에 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연주를 하고 최백호 씨가 노래합니다. 방랑자.
자신은 비록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슬람과 불교에 대해서조차도 열린 마음으로 중앙아시아 대륙을 누볐던 마르코 폴로. 그의 여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전 일과 함께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오늘 아쉬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반도까지 갔다 왔어요. 그 그랬죠?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아덴만. 석선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 막 아닌 척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암호를 줘가지고 아우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뉴스는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네.
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러면
자 이제 인도를 지나서 쭉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호르무스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예.
바로 이제 일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쿠빌라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몽골 제국은 역시 분열과 싸움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 그리고 그 싸움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갈등
예.
이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쿠빌라이 칸이 죽어서 그런지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예. 어쨌든 역사는 서로 이렇게 뭐 네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이렇게 뺏고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투쟁을
해야지.
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의 퀴즈 먼저 내드릴게요. 드넓은 대륙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아우른 몽골 제국입니다. 그중에 일칸국의 3대 왕인 아크마트 솔단은 이 종교로 개종하면서 군주의 칭호도 솔단, 즉 술탄으로 바꾸었어요. 이 식으로 바꾼 거죠. 사라센이라고도 불리는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힌두교, 2번 이슬람교. 여러분들 아크마트 술탄 이렇게 불러야 되죠. 이 식으로 바꿔버렸다면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술탄이죠.
예, 예. 사라센이라고도 불리는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1번 힌두교, 2번 이슬람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예뻐지시라고 마스크팩 준비해드렸습니다. 세 분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싸움의 현장에 첫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주인공이 누구죠, 선생님?
우선 네. 칭기스칸의 손자이고
예?
쿠빌라이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이 카이두예요. 이 카이두와 쿠빌라이의 갈등.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 갈등과 분쟁에 대한 씨앗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예.
아, 이거를 일단 들어봐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한번
그래요.
얘기를 해보죠.
이 카이두라는 사람은 쿠빌라이 칸에게 있어서는 약간 좀 골치 덩어리인 경우이기도 한데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투르키아에는 카이두라는 이름의 왕이 있는데 그는 대칸의 손자이다. 그가 대칸의 친형제인 차가타이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도시와 촌락을 지배하는 정말로 강력한 군주이다. 그는 타타르이고 그의 백성들도 타타르이며 모두 뛰어난 전사들이다. 그들 모두는 전쟁에 단련된 사람들로서 그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카이두는 대칸과 한 번도 화평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큰 전쟁을 계속했다. 여러분은 이 대투르키아가 앞서 내가 설명한 쿠르무스로부터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투르키아는 지온강 너머에 있고 북쪽으로 대칸이 있는 곳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카이두는 이미 여러 차례 대칸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그가 싸웠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는 무엇보다도 카타이 지방과 만지 지방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데카는 그에게도 다른 아들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몫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만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항상 궁정으로 와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카는 다른 아들이나 신하들이 하는 것처럼 그도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랐다. 이런 식으로 데카는 그가 지금 지적한 것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에게 정복의 몫을 기꺼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이두는 데카 아닌 자기 숙부를 믿지 않았고 자신은 결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어디에 살든 간에 데칸에게 복종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조종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으려 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데칸과 카이두 사이의 분쟁의 원인으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쟁이 여러 번 발생했다.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데칸은 자기 군대를 카이두 영역의 변경지대에 1년 내내 주둔시켜 카이두와 그의 군대가 자신의 영토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데칸의 군대가 아무리 막아도 카이두 왕은 여지없이 데칸의 영토에 들어옴으로써 이를 막으러 달려온 군대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사실 카이두 왕이 총병력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으면 거의 10만 명의 기병을 전쟁터에 투입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전쟁과 전투에 단련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주위에 황족의 가문, 즉 칭기스칸의 가문 출신의 신하들도 여럿 두고 있다. 그가 바로 제국의 시작이었고 처음으로 온 세상의 반을 정복하고 지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칭기스칸의 가문을 황족의 가문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카이드 왕이 데칸의 군대와 벌였던 몇몇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지 1266년 되던 해에 이 카이드 왕은 예수다르를 비롯한 자기 사촌들과 함께 정말로 매우 많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데칸 회하의 두 신하들을 치러 갔다. 카이드 왕의 사촌이기도 하나 데칸의 영토를 지키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치바이이고 또 한 사람은 카반이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던 차가타이의 아들이었고 데칸 쿠블라이와는 형제간이었다. 내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는가? 카이드와 그의 군대는 역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그의 사촌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양측 군사를 합하면 약 10만 명이나 달했다. 양측은 치열한 전투를 벌여 서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국 카이드 왕이 승리를 거두었고 적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카이드 왕의 사촌들인 두 형제는 매우 신속하게 달리는 말이 있어서 상처를 입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카이드 왕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는 의기양양해지고 자만에 차게 되었다. 여러분이 들은 그런 식으로 그는 이 전투에서 이긴 뒤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 거의 2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면서 아무런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고 데칸도 그 기간 내내 그에게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2년이 돼갈 즈음 카이드 왕이 대군을 소집했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병이었다. 그것은 데칸의 아들 노모간이 카라코룸에 주둔하고 있으며 프레스터 요한의 손자인 조르지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신하 역시 굉장히 많은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카이드 왕은 모든 병사들을 소집하자 자신의 왕국에서 그 군대를 모두 데리고 출발하여 길을 나섰다. 그들은 원정을 계속했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두 신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둔하고 있던 카라코룸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이 두 신하, 즉 데칸의 아들과 프레스토 요한의 손자는 카이두가 대군을 이끌고 자신들을 치러 그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기는커녕 도리어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거의 6만 명이 넘는 휘하 병력들을 잘 정비시킨 뒤 출정하여 적을 맞으러 나아갔다.
이 카이두의 족보가 선생님, 쿠빌라이 칸의 조카죠.
그렇지, 그렇죠.
쿠빌라이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의 손자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머리 아파.
복잡하죠.
근데 카이두가 혈통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이 사람 대단한 걸출한 인물이에요.
그래요?
쿠빌라이에게 이 대등한 결전을 벌릴 만큼 아주 대단한 이제 인물인데.
맞선 거예요.
그렇지, 맞선 거죠.
예.
상황도 그랬지만,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계보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대목에 들었으니까
그렇죠. 해주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네.
우선 칭기스칸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몽골인들에겐 약탈혼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칭기스칸의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약탈돼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약탈한 사람이 바로 예수게이라고 하는 의부였죠. 그래서 칭기스칸조차도 누구의 아들인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르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약탈을 당합니다. 칭기스칸이 아주 힘이 없을 때. 그리고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첫 아들이
예.
칭기스칸의 아들이 아닐 거야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어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조치예요.
그렇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아들한테 계승권을 물려주기가 지금 껄끄러운 거죠.
그렇죠.
첫 아들은 늘 좀 웅크려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차가다인데 네. 이 사람은 보통 국가의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의 집행자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쓰겠지만 예. 그러나 이 친구를 후계자로 만들어 놓으면 형제들끼리 피나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칭기스칸이 안게 된 거죠.
너무 그래서 원리 원칙만 따졌나
그렇죠.
보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우구데이에게 예.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구데이는 호탕한 인물이고 술 주정꾼이에요. 근데 거대한 특징이 뭐냐 하면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끌어안는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 몽골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에게 계승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넷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넷째 아들은 전사예요.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구데이에게 넘겨주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우구데이 다음 3대에 이르러서 구육이 왕이 되는데 구육은 사실은 투르게네라고 하는 우구데이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이제 왕이 죽고 대칸이 죽고 대칸의 부인이 자기 아들을 그 논란이 많이 있지만 강제로 이제 옹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대째에서 생긴 거예요. 4대째에 이제 우구데이 가문에서는 더 이상 칸이 나올 수가 없게 됐고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아들인 뭉케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지해줬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조치의 아들인 바투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왕이 못됐, 대칸이 못됐지만
예.
이 바투는 영웅이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 거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뭉케가 대칸이 되면서 우구데이와 차가다의 가문을 피해 숙청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피를 바꾼 또.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삼촌이 문제야 늘. 그러니까 하나 대칸이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예.
이 아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예.
좀 용량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아주 야심적인 이 동생 왕의 대칸의 동생이 늘 자리를 이제 탐하게 되는데
왕의 형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제와 그 조카뻘 되는 아들과의 갈등은 늘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쿠빌라이가 이 뭉케의 아들을 제치고 강제로 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비슷한 경우가 이제 쿠빌라이가 당장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대칸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항의를 하냐 하면 이 우구데이의 가문에서 내가 그 전에 구유까지는 우구데이 가문이 칸이 됐는데 이제는 툴루이 가문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난 찾아야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카이두예요.
카이두.
근데 이분이 걸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쿠빌라이가 집권하는 내내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쿠빌라이가 죽을 때 죽은 다음에도 이 카이두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아, 참.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예. 아, 쿠빌라이가 이 되게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카이두라는 사람한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을 대초원에 보내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다른 부족장들이 이, 쿠빌라이의 아들인 노무칸을 잡아가지고 카이들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빌라이가 70의 나이가 됐을 때에 직접,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나얀의 군대를 진압하러 가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건 나얀을 잡아가지고, 그 카페셀이 돌돌 말아가지고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70이 돼서 그 노구를 끌고서 친정을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카이두라는 한 명의 인물이 또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어나갔는데 또 다른 대초원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낭독으로 일단 듣고 올까요, 선생님?
그러시죠.
아르곤이 바락과 카이두 왕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인 아바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에 그는 몹시 슬퍼하며 아버지가 있는 궁정으로 돌아가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모두 준비시켜 귀환길에 올랐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려면 40일 거리를 가야 했다. 아바가에게는 아그마트 솔탄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사라센으로 개종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 형제 아바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르곤은 멀리 있으니 자신이 군주가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형 아바가의 궁정으로 가서 통치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군주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보게 되었는지 직접 보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믿지 않으려 할 정도였다. 그는 그 많은 재물들을 신하와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하와 기사들은 아그마트 솔단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군주라고 말하면서 모두 그를 좋아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랐으며 그 이외에 다른 군주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그마트 솔단은 정치를 잘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한 가지 못된 행동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가 집권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르곤이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결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지체 없이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 신하들과 군사들을 소집시켰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그는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많은 기병들을 모아 자신만만하게 아르곤을 향해서 출정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르곤을 죽여서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외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면서 입을 모아 떠들어댔다. 아그마트 솔단은 6만 명의 기병을 무장시켜서 아르곤과 그의 군대를 치기 위해 출정했는데 그들은 거의 열흘 거리를 쉬지 않고 행군했다. 열흘 거리를 다 왔을 때 그들은 아르곤이 닷새 거리 되는 지점 가까이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아그마트는 매우 넓고 아름다운 평원에 캠프를 치게 하면서 그곳이 군대가 서로 어우러져 전투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르곤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겠노라고 말했다. 군영이 질서정연하게 잘 세워지자 그는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여러분은 내가 형 아바가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계승하는 군주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는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고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역과 지방들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르곤이 나의 형 아바가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체면은 살려주겠지만 그것은 정당하지도 또 가치 있는 주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이제 그가 죽은 뒤 내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전에 내가 반을 차지하는 것이 합당했으나 나는 겸손하게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실상이니 나는 여러분이 아르곤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방어하고 왕국과 통치권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싸워주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영광과 명성뿐이며 여러분은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과 모든 지방에서 나오는 이익과 소유물과 영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명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럽고 좋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곳에 있던 신하와 기사와 다른 사람들은 아크마트의 말을 잘 이해했고 모두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신들의 몸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특히 아르곤에 대한 공격에서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며 그를 붙잡아 바치겠노라고 말했다.
나왔네요, 선생님. 숙부한테 군주 자리 뺏긴 얘기.
그죠?
그러네요.
어, 예. 이 똑똑한 숙부가 늘 예, 문제예요. 아들과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 숙부
예.
가 아주 그 특히 그 야심적이고 아주 명민한 이런 숙부들은 아직 어린 아들이 계승을 하게 되는 자기 조카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하지 않죠. 잘.
이건 지구상에 어느 나라 가도
어느 나라나. 예,
다 똑같은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뺏고 뺏기고 숙부와 뭐 이런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슬프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마르코 폴로의 시야에서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Anything that's part of you.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아르곤이요. 작은 아버지, 동생 뭐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처단이 됐어요. 이럴 때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게 됐죠.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아내가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마르코 폴로가 어떻게 해서 다시 베니치아로 귀환하게 됐을까. 그래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르곤이었죠.
예, 예.
아르곤의 부인을 대실할 왕녀를 데리고 호송하면서 예. 가게 됐던 것이죠.
예. 예.
가봤더니 아르곤이 죽었어요.
예. 예.
이미 죽어서 그 아들인 아들에게 인계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죠.
자, 전투를 벌이기 전에 기싸움을 시컷 했습니다. 아주 팽팽하고
아주 복잡했어요.
결국,
그리고 사실은 예. 이 부분에서는 폴로가 얘기한 숙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네.
사실은 숙부가 아니라 동생인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복잡한 이 왕위 계승권 이 되지만 결국 그 복잡한 사연 중에서도 결국 아르곤은 또 죽고 말아요.
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그 아르곤의 운명을 죽기까지의 운명을 우리가 들어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예, 낭독으로 들어갑니다.
아르곤은 그날 잘 싸웠고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휘하 군사들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행운이 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패배가 돌아가고 말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그의 군사들은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다. 아크마트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큰 피해를 입혔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 추격에서 아르곤 자신이 붙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아르곤을 체포하자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군영으로 돌아가서 매우 즐거워했다. 아크마트는 자기 조카를 쇠사슬로 묶고 잘 감시하도록 했다. 아크마트는 쾌락에 잘 빠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전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어여쁜 여자들과 즐기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멜릭을 군사령관으로 남겨두어 그로 하여금 아르곤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기를 마치 자기 자신의 몸을 살피듯 그를 주의 깊게 감시하라고 말했고 또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곧 궁정으로 귀환시키라고 했다. 멜릭은 그의 명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노라고 대답했다. 이어 아크마트는 많은 일행을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올랐다. 이렇게 아크마트가 군대를 떠나면서 내가 지금 말한 멜릭에게 군대를 지휘하도록 했으며 아르곤은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픈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매우 많고 지위가 높은 타타르 신하 하나가 아르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주군을 포로로 잡아두는 것이 대단한 악행이자 불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를 풀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신하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다른 신하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군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가, 또 만약 그를 풀어주고 도리에 합당하게 군주로 모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하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그가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동의하면서 기꺼이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신하들이 이렇게 동의하자 보가 이 모든 제안을 내놓은 사람 및 그와 함께 있던 엘치다이, 토간, 테가나, 타가차르, 울라타이, 사마가르 등은 모두 아르곤이 포로로 묶여 있는 텐트로 갔다. 그곳에 이르자 가장 연장자이자 이 거사의 주역인 보가가 먼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르곤 전하, 우리가 전하를 붙잡아 두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편으로 되돌아가서 전하를 풀어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저희들의 주군이 되어주십시오.
보가는 이 말을 마치고 침묵했다. 아르곤은 보가의 말을 듣고 분명히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이 신랄한 어조로 대답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조롱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오. 여러분은 나를 마땅히 주군으로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쇠사슬로 묶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이 분명하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를 조롱하지 말아주시오.
이 말에 보가는
아르곤 전하, 우리는 정말로 전하를 놀리는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의 법률에 두고 전하에게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신하들이 그를 주군으로 받들 것임을 맹세했다. 아르곤도 자신이 그들의 행동, 즉 자신을 포로로 붙잡은 것에 대해 보복하지 않을 것과 자신의 부친인 아바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맹세를 했다. 이들의 맹세가 여러분이 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자 아르곤은 사슬에서 풀려나 그들의 군주로 추대되었다. 아르곤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포로로 잡고 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멜릭의 천막에 활을 쏴서 그를 죽이도록 하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모두 수많은 화살을 그 천막으로 쏘았고 멜릭은 죽고 말았다. 이 일을 마친 뒤 아르곤은 통치권을 장악하고 자신이 군주가 되겠노라고 선언했으며 모두가 그 말에 복종했다.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살해당한 그 멜릭은 솔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아크마트 다음으로 강력한 영주였다. 이렇게 해서 아르곤은 통치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결국엔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말이네요.
근데 예. 이게 어떤 게 정의인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혈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죽을 뻔하다가 죽게 된 걸 신하가 구해주고
네.
그 반전이 반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죽게 되고
뭐 저는 이런. 이게 정의라고 맞아.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거?
이 차례가 맞다고 봐요
차례?
아르곤이 네. 차례대로 가는 게 정의인 것 같아요 왜 숙부가 가운데 껴들어가지고 아르곤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왕자리에 탁 올라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글쎄 말이에요.
예.
계승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하여튼 돌아왔네.
그래요. 예. 저, 세상은 돌고 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배신당한 듯한 아크바트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아크바트는 이제 뭐 죽은
거죠. 죽어버리고.
예. 도주를 하게 되는데.
예.
엿새 만에 잡혀서. 다시 아르곤에게 이제 끌려옵니다.
도망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곤에게 예.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죠.
아유, 군주의 자리가 뭐 이렇게 탐나는 것이라 그러는지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럼 뒷이야기가 조금 마저 남아있다고 하는데, 백은철님 부탁드릴게요.
아르곤이 이런 일을 모두 마치고, 제1궁전에 머물며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인 아바가에게 복속하던 모든 신하들이 각지로부터 와서 군주에게 드려야 마땅한 충성을 서약하고 그에게 복종했다. 아르곤은 권력을 장악한 뒤 자기 아들인 카찬에게 3만 명의 기병을 주어 외로운 나무라는 지방으로 보내 그의 영토와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도록 했다. 아르곤은 여러분이 들은 대로 그렇게 권력을 되찾았다. 아르곤이 정권을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 지 1286년 되던 해였다. 아크마트 솔다는 2년간 제위에 있었고 아르곤은 6년간 통치했다. 6년이 지난 뒤 아르곤은 병으로 사망했는데 실은 음주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르곤이 죽은 직후 그의 부친 아바가의 친동생이자 아르곤의 숙부였던 키아카투라는 인물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카찬이 아주 멀리 외로운 나무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찬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과 키아카투가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도 괴로워했지만 숙부가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가버렸다는 소식에 더 괴로워했다. 그는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적절한 때가 오면 자기 아버지가 아크마트에게 복수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키아카투가 정권을 잡자 카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 그에게 복속했다.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키아카투는 2년 동안 권력을 누렸고 그 2년이 끝난 뒤 죽었는데 그는 독살된 것이었다.
동방견문록을 이제 거의 다 읽고 나니까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쿠빌라이칸, 데카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마르코 폴로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빌라이 칸이 35년간 원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성기에 그 쿠빌라이 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고, 쿠빌라이, 그 행복이죠. 그 누구도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예. 시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은 마르코 폴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네, 이 아르곤의 왕녀, 아르곤에게 가는 왕녀를 호송하는 네. 책임을 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제가 방송 중에요 한 여행가, 여행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뭐 세계 수많은 곳을 많이 다닌 여행 전문가예요. 근데 그 생방송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에서 가장 좋은 건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좋대요.
네. 이해해요.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면 길수록
네.
그 길 위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그네의 생활은 괴롭죠. 그게 좋아서 출발했지만
이제 마르코 폴로도 집에 가니까 마음 편안하고 좋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예. 이 역사적인 이름으로서의 마르코 폴로는 이 네. 동방 견문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마르코 폴로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결국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예.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젊음이라는 주제로 고전일기 함께했습니다.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리고 2주 동안 함께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었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에 동방견문록이 우리에게 주는 젊음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색. 그리고 그 탐색 속에서 길 위에서 자기 자신을 늘 만날 수 있었던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젊음이 가야 될 행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몰라요. 사실 마르코 폴로에게 목적지가 대도일지 아니면 예. 다시 베니스일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정말 화려한 그의 삶은 그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음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의 정의 너무 간단하고 좋습니다. 자, 젊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새로운 테마를 알려드릴게요. 11월에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사회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저희 고전읽기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그 해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은요. 도스토옙스키의 명작이죠. 죄와 벌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젊음. 슬기로운 사람은 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결코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만족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항상 편안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도 늘 사려깊게 행동하며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가진 것에 자족하지만 현재의 위치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윈스턴 처칠의 나이를 먹지 않는 슬기라는 글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윈스턴 처칠. 그의 청소년 시절은 의욕과 야망이 없는 말썽꾸러기의 낙제생에 불과했었습니다. 성적은 바닥이었고 습관적으로 지각을 일삼았고 물건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역사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역사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의 특별한 장점들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 실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 자기의 신념을 실천하는 힘, 차근차근 꿈을 향해 나아갔던 말썽꾸러기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고 그 젊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을 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장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사계절에서 동방견문록, 공연 전시 선물은요. 김부대왕과 신라의 멸망이 스타일리시한 정치극으로 거듭난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멸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입니다. 예, 사라센이라고 불리는 이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퀴즈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낭독해주신 북나리더 백운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들으실 거고요. 11월의 주제 정의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